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7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돕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순간순간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 22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갈과 결혼해서 살던 집에서 있다가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가나요?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살던 라마로 피신해 갑니다. 사무엘이 그를 맞이하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그 선지학교 라요스인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학교에 가서 있을 것을 권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또 들었죠. 그래서 자객을 또 보내죠. 군사를 몇 번이나 보내나요? 세 번이나 보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막히니까 푸근한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직접 라마 나요스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쓰러뜨리게 하셔서 기진하게 하셔서 다윗이 도망가게 하십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기브아에 있는 누구에게 쫓아 올라가죠? 막 흥분해서 가잖아요. 요나단에게 가서 야 너네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고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군호를 짜듯이 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들로 가서 사울의 본심이 뭔지 알아보려고 테스트해봤는데 어땠어요? 역시나 사울 지금까지 했던 행적대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푼을 많이 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쫓겨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가나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높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높당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누구랑 만나기로 했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왕이 나에게 뭔가 명령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떡 다섯 개를 얻어먹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 뒤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나요?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 사울과 긴밀하게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땅에는 막 어디를 가도 사울의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살겠구나 싶어서 어디로 또 내려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거기 가드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겠나 그러고 망명신청한 거죠. 갔더니 누가 다 알아봐요. 바로 알아보잖아요. 아기스왕의 신하들이 바로 알아보고 야 저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냐. 그때 자기들이 유행가처럼 불렀던 노래를 그때 읊조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제가 다윗이라 그러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어떻게 했나요? 막 미친 채 하면서 문에다가 글씨를 끄적끄적 하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때 아기스왕이 야 이 땅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놈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보내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도망을 나오죠. 그 도망을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보호처, 은신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보호의 굴, 은신의 굴로 도망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울이 누구도 죽일 것 같아요. 다윗의 가족도 다 몰살시킬 것 같잖아요. 그러고도 남지요. 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어디로 피신해 오나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지금 아둘람 굴로 다 같이 가족들이 피신해 올라오는 겁니다. 거리가 한 1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여기다 피신을 시켰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몰려들었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들었나요?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환난당한 자, 이게 히브리 원어로 마초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억지로 강요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살면서 뭐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폭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사울의 폭정, 사울의 학정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환난, 억압과 강요당한 사람들이 피신해서 아둘람으로 온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빚진 자요. 또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울의 잘못된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주석 해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밑부분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6절, 7절, 8절 쭉 보시면 아, 이 배경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구나라는 걸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들을 데리고 연로하신 이세와 어머니 모시고 있어 보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거든요.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피난 생활을, 어떻게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어디로 옮겨서 다른 나라의 이분들 부모님을 안전하게 좀 모셔야겠구나. 그러고 어디로 가요? 부모님 모시고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야죠. 뭐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요. 그 장면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 왜 하필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갔을까요? 벌써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세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기 4장 맨 마지막 21절 22절에 보아스의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 다윗 가문의 족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보아스 할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은 어디 여인인가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외갓집에다가 부모님 모시고 가면 되겠구나. 이새하고 보아스하고 할아버지 지간이잖아요. 그러면 멀지 않단 말이죠, 시간,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새의 할머니 고향에다가, 외갓집에다가 모셔놓으면 안전할 거야, 받아줄 거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자기 부모님을 인도해서 모신 겁니다. 이렇게 모시면 끝나나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18장, 19장, 20장, 21, 22장까지 쭉 오시면서 다윗이 자꾸 뭘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쭉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미성숙해 보이고 임기응변으로 일을 결정하는지 자꾸 눈에 띄시잖아요. 오늘도 보면 여호와의 뜻을 알기까지 모시고 내려갔는데 이 다윗이 솔직히 임기응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자꾸 블레셋에 기웃거리고 모압에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 갓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갓은 사무엘 하 2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 24장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렴풋이 떠올려 보시면 다윗이 실정을 범했던 일이 나옵니다. 뭘 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징벌 하나 선택하라는 장면 떠오르시죠? 그래서 다윗이 온역이라는 전염병을 선택해서 막 7만 명이가 죽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 갓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곧은 선지자라는 거 거기서도 알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서 거기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당장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넘어가라고요? 거기 왜 넘어갑니까? 거기가 사자굴 아닙니까? 거기가 호랑이굴 아닙니까? 거기 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저같이 막 따질 것 같아요. 가드한테 아니 지금 사울이 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찾고 다니는데 부모님 피신시키고 여기서 좀 안락하게 있으면 안 됩니까? 나는 뭐 좀 이렇게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죄를 졌어야죠. 내가 뭐 잘못을 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아도요, 자꾸 내 거를 쪼개고 나누고 함께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가고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나는 왕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으셨지. 지금은 사울이 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 죽는 줄 알지만 거기 가서 가서 죽더라도 거기를 가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사울은 뭐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여전히 창 들고 다윗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 행태를 보세요. 항상 사울이 등장하면 다윗과의 대치된 장면에서는 항상 뭘 들고 있나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먹던 건가요? 다윗 죽이는 데에 써먹었던 도구입니다. 이 단창이라는 거 표현 하나만 봐도 사울이 어떤 정치를 했다는 거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폭정, 학정, 무력, 힘의 논리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봐서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학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8장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12절로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이런 폭정을 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딱 보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권력의 정점에 가했을 때 사울이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오늘 이제 뭐 너희에게, 야 베냐민 자손들아, 다윗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뭘 주겠냐? 포도원 주겠냐? 밭을 주겠냐? 그러고 뭘 너희에게 혜택을 주겠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해놨어요? 너희들 거 뺏어서 신하들에게 줄 거다. 막 너희들의 자녀들을 50부장 100부장을 막 삼아놓고 폭정을 일삼을 왕이 이제 세워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 2절 말씀, 다윗에게 피한 400인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왔는가, 환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빚을 진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원통함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사울의 폭정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늘 대치됩니다. 다윗은 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발벗고 나선단 말이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유익이 없어도,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항상 단창을 들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빼앗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 예쁘다고 뺏은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사울이 흥분해서 아들도 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요, 한 사람 사울의 스파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나섭니다. 한 걸음 딱 앞장서서 사울에게 들었던 이야기, 높당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나누었던 대화를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9절 10절입니다. 2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러고 사울 앞에서 도액이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표현해놨죠. 2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뭐 다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려도 뭐 그게 뭐 책사였다, 뭐 재무관리자였다 이런 주석이 있지만 분명한 건 사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앞에 가서 아히멜렉과 다윗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이 흥분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오너라 그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다윗이 이거 알았을까요? 자기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똑덩이 다섯 개 받고 또 아히멜렉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누구의 칼이요? 누구의 칼이요? 골리앗의 칼 가지고 간 거 다윗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엿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은 22장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설마 한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해서 갔을지라도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하겠는가? 누구만 지금 사울은 죽이기 혈안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이거 어떨 때 하는 행위인가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을 진멸하라, 그 성을 진멸하라 명령하실 때 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입니다. 뭐까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요? 거기에 사는 거민들, 남녀, 심지어 아이에다가 뭐까지요?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걸 진멸이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사울이 먼저 진멸했어야 될 대상이 뭔가요? 아말렉 족속이요. 거기 진멸하라고 보내놨더니 좋은 것은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고 오히려 자기 족속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던 장소에 가서는 자기 복수심에 불타오른 나머지 거기를 자기 동족의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진멸을 일삼게 했던 게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의 한 아들이 막 생명부지 열심히 도망쳐서 한 사람 살아나왔습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죠? 아비 아달이라는 사람이 쫓아나와서 누구에게 도망가나요?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 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함해. 급박한 마음에 아비아달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오늘 18절 19절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랬으면 다윗도 모른 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윗이 이런 장면에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오늘 이제 제가 발견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원망하면 뭐부터 해요? 그 왜 나 때문에 그러냐고 핑계부터 됩니다.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그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한 연고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쉬운 고백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막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난 독자들이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동경합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내려가 보면 우리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사울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요. 권한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자기가 뭘 나눠주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안 산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사울은 뭐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아니라고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들일 때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다윗은 그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맞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나를 인하여 나의 연고로다라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고백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딪히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있고 애매한 소리 들을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 다윗이 한 번쯤 변호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발뺌할 수 있는 장면인데 나의 연고로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 나도 본받으리라 늘 결심하고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정직하게 신실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의 탓을 할 때에도 겸손히 나의 잘못,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